예, 맥잡기 강의. 예, 오늘 민수기 맥잡기 둘째 시간, 그 다음에 성경 맥잡기로는 3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민수기 개요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종류의 수가 이 책에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건 특별히 민수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백성의 그 수를 세는 그런 내용이 두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그런 책이다 해서 이제 민수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원래 히브리 말로 이 민수기 책 이름은 광야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비교를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불평불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 예, 그런데 어떤 분하고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성지순례라 그래갖고, 이집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고서는 이 시내 광야를 지나갖고,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거기 가면 불평 안할 수가 없어요. 뭐, 물한 모금 거의 없고, 뭐, 나무 한 포기 웬만한 게 거의 없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서 40년을 산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불평할 때마다 살려주시고 이런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결국은 이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때 구약시대 이와 같은 그 본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명백하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 이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예,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와 같은 그 불순종 또 불평하는 그런 죄를 그들보다는 좀 적게 짓자. 그런 내용이야. 제가 아예 짓지 말자 그러는 건 초인간이니까 그건 뭐 저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다만 그 사람들은 본보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들 전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무슨 본보기가 있었으면 그걸 읽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본보기가 없으니까 더더욱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민수기라는 이런 책이 있어서 본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만큼 불순종하거나 그들만큼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는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민수기 이제 오늘 가서 읽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민수기 이제 7장, 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숫자 세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야,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내용의 그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지겹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재미없는 그런 때도 있고, 재미있는 때도 있고 하듯이, 신앙생활,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어떨 때는 만나와 같이 푸석푸석한 이런 것을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참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좀 기억을 하시고,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절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이러한 그 인내와 이런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 이제 읽으시면서 민수기를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한번 쭉몇번 이제 맥잡기를 몇주 동안 하는 동안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민수기는 대략적으로 약 40년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부터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안에 중요한 그런 그 여정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그런 그 일정,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세달더 하시면 4월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4월 15일쯤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자정에 이제 떠나서 나오니까 바로 15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이집트 탈출을 뭐 1월 14일 날 밤에 했다 그래도 돼. 하여튼 1월 15일 날 했다 그래도 돼. 하여튼 그 밤에 이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시면 19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는 가운데 19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19장 20장 넘어가면서 드디어 20장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면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 1월 15일 되면서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서 1월 14일부터 3일이 지나면 그러면 첫 열매 절기인 초실절이 돼요. 1월 17일이.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그러면 오순절이 돼요. 그러면 10일 정도 지나면 1월 달이 끝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8일 더 더하면 2월 달이 끝나고, 그럼 이제 38일, 40일 정도 지나고, 그래서 열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한 3월 10일, 그렇죠? 요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5월 10일, 그렇죠? 예, 요쯤 이렇게 6월 10일, 그렇죠?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오순절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넘어가셔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를 기록하는 그 모세의 그 상황이 나오는데 1장 3절에 이제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에 11월 1일 날 이거를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서 40년째 되는 해 40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 날 신명기를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 2장 14절 가서 보시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이 내용은 민수기 1장부터 아론이 죽을 때까지 약 38년 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이제 36장까지 있는데 이 36장의 분수령이 되는 데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이에요. 그 20장 22절에서 29절에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그렇죠? 그 아론이 죽는 거를 또 하나님이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론이 죽은 다음부터 21장부터 36장은, 36장까지는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째 되는 해, 거기서 이제 이 11월에 이제 돼서 11월에서 이제 6개월을 빼게 되면,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그 전해 1월 14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해가 돼서 다음 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둘째 달 2월 1일 해니까 벌써 이미 유월절은 지나고 2월 1일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리수대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누구만 계산을 하냐면 3절에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넘어서 이상이 돼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이제 계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보시면 12지파. 물론 이제 레위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13개의 이제 지파가 되는데 이 세 지파에 20세 이상의 군사들의 수만 세는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1년쯤 돼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수를 지금 세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5절에서 이제 16절 가서 보면 그러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쭉 나가는 가운데 누구는 예외가 되냐 하면 레위 지파는 그 안에 나오질 않아요. 레위 지파 49절에서 50절 이제 가서 보시면 끝에 4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마라.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싸우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이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과 관련된 그런 거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식량을 뭐 예배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해체하기 그런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가서 보시면 여기 5절부터 그다음에 15절 가서 보시면 르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요셉 10절 가서니까 요셉 자손 중에서는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해서 레위가 빠져나가고 요셉이 지금 둘로 이제 계수가 되면서 그래서 열두 지파가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레위는 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자에게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원래 두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처가 되는 이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이제 벌이게 됐거든요.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게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상 5장 1절 가서 보시면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이 이후로부터는 항상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두 지파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는 몫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중에 분배할 때도 레위 사람은 몫이 없어요.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한 지파로서 그래서 12지파, 레위까지 따지면 사실 13지파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자꾸 나오고 레위는 왜 안 센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20살 이상 넘어서 군대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를 다 셌더니 46절에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다. 60만 3,550명.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레위 사람들은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레위 사람은 따로 이제 구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장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된 12지파에서 나온 이런 그 사람들을 배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그림이 안에 나와 있어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게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해서 에돔 땅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서 요르단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성막도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이 여기 있을 때 이 성막 가서 이제 그림 보시면 서쪽에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문 앞에 오른쪽 동쪽에 누가 서 있냐면 모세와 지금 아론이 이제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열두 지파가 이제 배치가 되는데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으로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그렇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갓, 시므온, 르우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어디 계시나?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 가운데도 특히 어디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이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예를 들어 밤에 본다든지 이러면 말 그대로 이 성막 위에 커다란 빛이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는 뭔가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해서 그걸 우리가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이 성막 가운데 항상 이렇게 이 성막의 위에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딱 놓이고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 이제 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대제사장 아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을 대표하는 그 다음에 모세 이런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열두 지파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런 상태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막 행진하는 게 아니라 우합지절처럼 이렇게 해서 성막을 쭉 이렇게 모시고 나가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배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3절에도 또 가서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레위 사람은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서는 레위 사람이 이제 제외가 됐는데 이제 레위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제외가 됐느냐. 이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에는 먼저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 사람, 모세도 레위 사람이고 아론도 레위 사람인데 이 모든 영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모든 영광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줬는데 그 이후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모세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2절 가서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마다들 나답과 그 다음에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4절 여기 큰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에 아무 문제 없으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 나답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거기 앞뒤 문맥상 하여튼 이 술을 먹고 뭔가 이제 정신이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불을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낯선 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이렇게 불을 피워도 그 불을 어떻게 피워야 되고 이거를 하나님이 규정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피우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태우려고 하다가 즉사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게 될 때 우습게 여긴 거죠. 이렇게 될 때 즉사했다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는데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제사장을 이제 하게 돼요. 누구와 누구냐 하면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 제사장이 이 두 아들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 하나인가가 대제사장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뒤 대제사장 직분은 7세대 동안 그의 가족을 통해 이제 계승이 됐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사무엘 시대가 딱 이제 도래할 때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 누구예요? 엘리. 그렇죠?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는 뭐 성경에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엘리는 엘르아살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여기 넷째 아들 이다말 계통의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이다말 계통으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옮겨졌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통치가 이제 끝난 이후에 다시 엘르아살의 가족에게로 대제사장이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엘르아살이라고 한이 아들에게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아들들 방탕하게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패망하죠. 그 이후로 이제 쭉 하다가 엘리의 이제 이 후손들 가운데 솔로몬 시대에 가서 거기에 가서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엘리의 후손 중에 하나인 이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이걸 반대하거든요. 이렇게 반대해서 누구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그 아들 유명한 아들 하나가 이름이 나오죠. 인물이 좋은 누구요? 압살롬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서 열왕기상 한번 2장 아도니아라고 여러분 아세요? 아도니아. 그래서 이 아도니아라고 한 사람이 인물도 잘생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높여갖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요압도 끌어들이고 대제사장도 끌어들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배반한 이 엘리 계통의 그 대제사장을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엘르아살 계통의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엘리, 내 제사장 직무가 영원히 지속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엘리에게 내렸던 그와 같은 저주가 솔로몬 왕때 이르러서 그 저주가 이제 실현이 되면서 처음에 엘르아살 계통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다가 엘리 때 넘어가면서 이다말 계통에서 나오다가 그게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엘리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저주,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대제사장 직무가 다시 엘르아살에게로 복귀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이다말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은 12에서 13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몫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17절 가서 보니까 게르손, 고핫, 그다음에 무라리. 게르손은 히브리 말로는 게르손이라 그러기도 하고 게르솜이라 그러기도 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 명이 있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수를 세는데 레위 사람들은 수를 39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세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난지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2만 2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수를 세는데 한달 넘은 남자의 이제 수를 셌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냐면 2만 2천 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탈출을 이제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하고 수하고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41절에서 43절에 이집트 탈출할 때 그때 살아남은 장자의 수를 하나님이 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자의 수를 셌더니 22,273명입니다. 아까 레위 사람들은 22,000명이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장자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근데 1대1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 모자라냐면 273명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을 떼라. 이렇게 해서 273명 곱하기 5 해갖고 그게 몇이냐. 예, 거기 1365세겔을 그거를 돈으로 다 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할 때 그때 장자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 살아남은 장자들을 레위 사람하고 바꾼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거를, 그렇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려줬으니 너희는 살고 그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한테 줘라. 근데 레위 사람이 지금 273명이 모자라니까 모자란 만큼은 5세겔씩 돈을 내라. 세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돈 단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돈이 세겔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 단위가 세겔이에요. 쉐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쉐켈. 쉐켈을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대속하는 돈이다. 49절에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여기서 대속이란 말이 나오는 대속은 영어로 redeem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대속을 했다. 대속을 하려면 이건 대신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단어가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알겠죠? 그러니까 redeem을 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레위 사람들 모자란 거 273명은 각각 5세겔씩 값을 치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시장의 노예로 팔려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걸 물으시려면 대속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리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아니면 대속 이렇게 나올 때 영어로 리딤이라고 하는 말이 다 벌써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치러야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서 보시면 예,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그 안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예, 여기 이 4장에 나오는데 3절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부터 일한 게 아니고 성경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인을 할 때 이렇게 액티브 듀티라고 얘기하죠. 예비군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진짜 지금 싸우는 그런 군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진짜 이렇게 지금 군인처럼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30살에서 50살까지 그 50살 넘어서는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 하되 그냥 레위 사람을 살면서 예비군처럼 사는 거야. 필요하면 가서 돕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20절은 고핫 가족의 이 숫자를 세니까 2750명 예, 그 다음에 게르솜은 21절에서 28절 숫자를 세니까 2630명 그 다음에 무라리에서는 29에서 33절 가서 보니까 44절 끝에 3200명 뭐 이렇게 해서 총 8580명이 이 성막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서 이제 4장을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또 동시에 율법 주신 이후에 또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니까 레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레위기는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 하고 근데 이게 일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가데스바나에서 반역을 한 바람에 38년 동안 이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행진해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지정해 주신 내용이 이제 여기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근데 하는데 보니까 이 안에 부정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거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5장 가서 보시면은 부정한 자들을 다 진영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이라는 게 아까 보셨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하고 있는 여기가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캠프예요. 그 캠프에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내야 된 이유가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남자와 여자, 부정한 사람은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유가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은 결코 이 캠프 안에 거할 수 없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자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격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이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5절에서부터 이제 10절에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범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범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말씀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31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이런 말씀이 저기 여기 11절에서 31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거 갖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 갖고 설교 안 합니다. 설교를 안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설교 들을 때만 성경을 읽는 분이 거의 다수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그만치 21절을 할애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저와 여러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 여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다. 예. 이러한 경우에 예,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드러나질 않았어요. 간음을 했는데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만 알고 남자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 지금 캠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캠프의 한가운데 있는데 백성 가운데 이런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한 이렇게 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거든요. 사람들의 눈엔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신가 하는 내용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초능력이 이 안에 이제 발휘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 동안 여러분 사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무슨 텐트가 마땅해. 뭐 정말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변에서 자꾸 간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음행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회 자체가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러할 때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질투의 영이 임한다. 참 이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 또 34장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내 이름이 질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그래서 작은 숲을 따라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음행을 벌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이렇게 음행을 벌이게 되면 그 배우자가 자연히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남편이 가만 보니까 하여튼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돼갖고 질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질투의 영이 임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쫓아갈 때 질투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어떤 일을 벌이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한다. 그래서 12절,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내가 이제 탈선하고 범법을 하고 간음을 했는데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남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영이 임하는 내용이 1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의처증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있고 이게 아주 큰 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의처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정말로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진짜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의처증으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이 영이 임해서 질투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두 가지 사례를 판별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지금 여기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때 15절에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질투의 헌물을 드려라. 질투의 헌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 질투의 헌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다. 이렇게 아예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을, 이거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려라. 그런 다음에 16에서 18절은 저주의 물을 이제 이 여인이 마시게 될 텐데, 이 저주의 물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17절, 질그릇에 거룩한 물, 구분된 그런 물을 그 안에 담고, 성막바닥에 티끌, 성막바닥에 하면 거기 흙에 티끌 있잖아요. 그 흙을 가져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고, 보통 그 여인들이 앞에 이거 베일로 이걸 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 그냥 직통으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고 질투의 헌물을 그두 손에 이제 쥐어주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이제 들고 이제 제사장이 그 앞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19절에서 22절은 제사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뭐 간단해요. 내가 정말 음행을 버렸으면 이 저주하는 그 물, 그걸 너가 먹게 될 때, 내 넓적다리가 붓고 말 그대로 내게 큰 병이 생긴다. 그리고 만일에 그러한 음행을 버리지 않았고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그런 거면 그러면 내게 아무 해가 생기지 않고 내가 오히려 수태하게 된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여인이 뭐라 그래? 아멘. 아멘 해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럼 그 여인은 아멘,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맹세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23절에서 26절은 이제 여인이 드디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음행을 했으면은 부들부들 떨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난막 여기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떳떳하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 탐지기예요. 거짓말 하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땀이 막 나고 그냥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가만 봐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예, 이렇게 돼서 이 음행한 그러한 그 여인의 이 죄를 가려내는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목적이 뭐냐? 29절에 32절, 1절에. 거기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이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몸을 더럽히 정말 몸을 더럽힌 때나 혹은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향해 질투했는데 이 경우에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가리기 위한 그런 법이다. 교훈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했다 하면 첫째로 일단은 부인에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부인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부주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일단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괜히 의심하고, 그렇죠? 아내가 또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어떤 이런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여인이 음행한 걸로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가 되고, 남편이 했는데 여인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그 남편도 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둘 다가 다 수치당할 일이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부주의하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남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데 특별히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에 짓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건 다 밖에다 짓는 건데 음행은 내 몸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몸에다 짓는 이런 음행의 죄를 피해야 된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는 이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걸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나사렛 사람에 대한 그런 법이 나와요. 자, 나사렛 사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사렛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시대에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분리해서 구분했어요. 이거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민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됐다는 것을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의 법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 사람의 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포도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거라 같은 음식이에요. 예, 포도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 포도입니다. 포도 해서 포도즙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물 대신 이렇게 마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포도를 하나도 안 마신다 그러면 이건 보통 구분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를 이제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안 깎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심지어 죽었어.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나사렛 사람인데 머리가 길게 이렇게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니면은 아, 저 사람은 거룩히 구분된 사람이야. 누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에게 있는 동안에 그가 힘을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머리를 밀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떠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두 눈도 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율법 하에서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나 모든 종류의 포도 생산물을 섭취하지 않기로 서원한 남자와 여자. 우리 보통 나사렛 사람 그러면 남자만 되는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도 있지 않아요. 거기 2절 가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는 요만큼도 안 돼. 포도 씨도 안 되고 껍데기도 안 되고 말린 것도 안 되고 포도 으깬 것도 안 되고 포도 즙도 안 되고 포도 주도 안 되고 하여튼 포도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돼요.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기 앞에서 우연히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곧바로 부정하게 돼서 그가 지금까지 지켰던 나사렛 사람의 모든 날들이 다 무효가 되는 이와 같은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나사렛 사람이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나사렛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언약을 하면 그러면 언약의 기간이 어떨 때는 여드레, 어떨 때는 한 달, 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나사렛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요.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내어놓았거든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여러 아이들 줘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나사렛 사람이 이제 소원이 끝나게 되면 당사자는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머리가 이제 이 사람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이거를 잘라갖고 그래서 이제 불에다 이제 태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일반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경우, 예,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예, 이와 같은 경우 또 구약시대 맨 마지막에 대언자로 침례자 요한이 나오는데 침례자 요한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입니다. 나사르 사람. 자, 이렇게 돼서 삼손과 이런 사람들이 평생토록 이제 이 하나님께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았고요. 자, 나사르 사람이 이제 서원하고 나서 이제 서원을 이제 풀게 될 때 많은 헌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분된 걸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서원에서 풀려나려는 시점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도착했다가 성전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곤경을 당하는 그런 그 사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사례가 이제 나오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곳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다 헐어버리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네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원한 사람 넷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이 사람들의 그 돈을 대갖고 이 사람들 머리 자르고 이게 나사렛 사람이 서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대서 이 사람들이 그 서원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모세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 해서 바울이 신약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도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서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대고 이들이 머리를 깎고 그렇죠? 헌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붙잡혀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 잘 이해하시려면 나사르 사람의 이 서약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잠깐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 끝나고 나서 끝에 보면 6장 22절에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교회에 가면 예배 끝나고 날 때 목사님들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 축복 기도, 축도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축복을 해라. 그래서 24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 기도를 하는 이 특권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부정한 자도 갈라내지요. 병든 자도 고치지요. 그렇죠. 아까 그 음행 그런 경우도 물 갖고 가서 다 구분해내죠. 또 축복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말 그대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요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 근데 가서 보면 이게 삼중구조로 돼 있어요.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세 번 나오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가서 보시면 예, 이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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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그렇죠? 예, 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게 지금 삼중적인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 할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보통 이제 이 일반 교회에서 축사할 때 어떻게 축사해요? 예, 이렇게 손 들고 그 다음에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만극이 나와야 되겠다는 그렇죠? 만극하신 뭐라 그래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돼 있나?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6장 가서 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좀 이런 데좀 약합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여기도 삼중 구조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축복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킬 때꼭 삼중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이러한 것들이 이 기도하거나 축복하는 데도 이게 드러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민수기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기도,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집니다. 축복의 내용이.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이거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복. 25절엔 좀더 구체적으로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주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 시편 80편하고 80편의 3절, 7절, 19절, 예, 그다음에 시편 13편 1절, 88편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면 그게 엄청난 복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에게서 돌아서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주께서는 일반적인 거, 두 번째 나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비교 아주 좀더 적극적인 거, 세 번째 주께서 아예 자신의 얼굴을 네 개로 향하여 이렇게 드셔가지고 아예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주께서 할 때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나온 거잖아요. 그 여호와란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여호와를 남발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 이름을 딱 기억을 하면 그 사람의 얼굴과 함께 그 사람의 품성과 이게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할때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누구에게만 줬어요? 제사장에게 줬다. 제사장.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 있던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이런 특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인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손을 들고, 뭐, 복을 내려준다는 이런 일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약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 기도라든지 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주 오실 때에는 1장부터 6장 한번 좀 읽으시고 그다음에 7장부터 그 이후에 몇 장을 좀 읽고 이렇게 오시면 이게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